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녁 때 이슬비도 내리고 그래서 길이 오기가 좀 그랬었죠. 네. 그래도 네, 저녁 때니까 아깝네요. 네. 정말 이제 12월 달 한 해가 지나가는데 네, 이때면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일들이 있어갖고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연말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네. 그리고 간증 쓰는 일에도 주시고 네. 오늘 원래는 진 집사 간증을 들으려고 했는데 간증은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안 보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라이브로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마침 또 오늘 태연 자매가 간증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는데 예, 오늘 진 집사가 출장이라 그러네요. 네. 그래서 태연자매 네. 참 그 수술 시술 받고 나서 회복 중인데 전문의로 간증 올렸습니다. 태연자매 간증 같이 듣죠.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간증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스가랴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절기를 지키게 하시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다 하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밀어내는 현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예배와 성김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답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던 예수님의 외침이 가슴 아프고 한편으론 감사하다. 포기하지 않고 외쳐주시고 말씀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가를 경험하는 우리를 아시는 유일한 분, 내가 목이 마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외치시는 주님, 내게 오라 하시는 아버지, 내 안에 생수, 늘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다. 물을 마실 때 시원한 것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채워짐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번 병원에서 입원과 두 번의 시술을 경험하면서 내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그 감사의 마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았다.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위로였다. 나는 그러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구나. 내 안의 모든 것에 감사가 먼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할 일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된다.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구나. 내가 가장 안전한 그분 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상황과 문제가 몰려와도 그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없는 그 감사를 배우게 하신다. 오직 나의 주인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어떠함인지, 너무나 많이 아프고 힘도 없었지만 다시 힘을 얻고 만나는 얼굴들이 그저 감사함이었다. 정말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삶에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었기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이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알기만 한다면 참된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되게 하신다. 내 안에 그렇게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있기에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나를 살리신 분. 이제는 그 안에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아버지.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길 찬양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함에 그저 감사뿐이다. 이러한 곳에도 나와 같은 자와도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 내가 그런 분의 것이 되어 찬양할 수 있음이 어느 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에 나도 아멘하게 하시는 아버지, 내가 믿고 나의 주인이 이런 분이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면 그건 끝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아실 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뭐 하나님이시면 뭐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나 좀 도와주셔야지. 우린 그런 수준으로만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온 세상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분.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누가 주장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미리 말씀하신 것 제자들도 믿질 못했는데 근데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중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신 분이시거든요. 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셔서 이것저것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로의 하금 당신의 군지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도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미래 맥추절. 예. 그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다음에 예, 첫날을 밭에 그때 이제 처음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하는데 예, 보리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성경에는 미래 그 첫 소학을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첫 열매예요. 그렇죠? 보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늦게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예. 그 밀을 추수하는 날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예수님이 예, 부활하시고 나서 예, 일곱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예.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이제 제자들도 주의 것으로 예,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아서 예. 그리고 이제 밀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예, 그것까지 이제 다 추수하고 나면 9월, 10월 정도 돼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 그때 이제 마지막 수장절이라 그러죠. 추수한 모든 것을 곳간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지나갈 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광야 진을 지날 때는 뭐 씨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죠. 예. 이제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고 곡식을 이제 추수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하는데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초막으로 풀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걸 엮어갖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이런 고난의 길을 겪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보죠.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예. 같이 읽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아니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세운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이제 유대 땅에 가서 이제 이 갈릴리 변두리 돌아다니면서 병자 고쳐주고 무슨 뭐 말씀 전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절기가 됐는데 그건 사람들이 다 1년에 세 차례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서 그랬어요. 형제들도 예수를 믿기가 힘들죠. 아니 형들 형하고 어떻게 장난치고 놀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갑자기 나이가 들더니 이상하게 그냥 집 나가갖고 이상한 일들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었다 그러는 거죠. 믿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럼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고 처형될 걸 아세요? 그렇지만 때가 중요한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그때 처형되어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전에는 그게 한 며칠 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다 가족들하고 또는 이제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가죠. 이 얘기도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먼저 다 보내고 나중에 명절 중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드디어 명절 마지막 때 특히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길게 드리는 거예요.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전 거민이 일하는 걸 멈추고 안식일처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그러는 날로예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8일절 8일 때 뭘 어떻게 하셨냐면 37절에 이 말씀하셨죠. 7장 37절로부터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7절로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명절 끝날 8일째 되는 거죠. 큰 날이라는 것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안식일처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마지막 행사를 하고 그런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죠.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행사 스케줄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혼자 거기서 외치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뜬금없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일컬은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해요. 예. 이 생수의 강은 스프링 워터예요. 그렇죠? 우물처럼 고인 물이 아니에요. 예. 샘에서 솟아나고 흘러가는 그걸 생수라 그러죠. 그렇죠?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제자들도 그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언제 성령이 예. 믿는 자들에게 임했습니까? 오순절날이었죠. 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렇죠? 바로 성령이죠. 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다. 네. 오순절날 성령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죠. 그렇죠? 그들 안에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든지 목마르하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막절에는 매일 아침 실로암 목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나팔을 부르고 제사장 무리가 가면 이제 뒷사람들도 뒤따라가서 찬송하면서 가서 실로암 목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단에 붓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외적이 침이 올 때에도 그 물 뺏기지 않고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성전을 하고 또 이 물을 밭에 뿌려갖고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새해에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늘 물 때문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서 물을 찾겠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그래서 물이 귀한 거는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죠. 이 유대 민족이.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8일째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 외친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의식만 하면서 예.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왜 안 나타나지? 예. 우리가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렇죠? 그냥 사람들 머리가 뭐 추수 감사절 지내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뭐 추석 조상들한테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러고 있는데 속마음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도를 배방하는 자 이번에는 왜 안 나타났지?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소리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형식적으로는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 그렇지만 진짜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인 거죠. 라이프 기빙 워터인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왜 목말라 하는지, 왜 주려 하는지. 우리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볼까요? 네.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물론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양식 나누어 주는데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먹기는 한데 그런데도 속이 허전하고 그렇게 마시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저 뒤쪽 저 구석에 보면은 맥주 병들이 늘렸어요. 맥주 캔하고 박스 갖다 놓고. 네. 그런데 그렇게 마시면은 해결되나요?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왜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자가 없는 거죠. 예. 아니 왕부터 그랬으니까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디다 두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양피지 같은 거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하려면 그게 얼마나 커야 됩니까? 두고 해야 됩니까? 그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왕궁에서도 어디 저장고에다 두고 성전이나 그래도 두고 그거 하나 꺼내서 보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처럼 손 안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신구약 66권을 하나로 해갖고 그런 때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도 그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성경 앱 그거 프리로 올려놓은 것도 많고 저도 프리로 된 거 하나 올려놓은 거 봐요. 다 봐요. 영어로도 있어요. 한영 검색도 있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예. 참 기가 막혀요. 예. 이렇게 손 안에 뒤져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소망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읽을까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구원의 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수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물을 긷는다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고 뒤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찾고 그런데 어떤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조각이 맞춰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데 생수가 터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추수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걸 겪어봤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철저하게 절기 지켜야지 1년에 3번 뭐 하여튼 어느 그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 먼 데서 또 재물을 준비해 갖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돌봐 주셨는데 가서 제사 드려야지 예수를 죽이려 하면서 네,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건 전혀 듣지 못하는 거죠.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유다마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전문 밑 지방,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부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물 따라 가봤는데 물이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안에 성전에서 졸졸 흘렀던 물이 옷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크게 자라있고 이걸 보여주셨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반은 동쪽으로 반은 서쪽으로 솟아나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랐다. 그렇죠?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 그랬죠. 무슨 나무길래 달마다 열매를 맺힙니까? 그 물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온 세상을 적시는 이 물. 그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쬐려주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감사하지 아니할 건 아니죠. 그것도 물론 감사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를 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는지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죠.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보니까 이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거라는 거죠. 이걸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우리 같이 읽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무나무를 심고 그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열매를 구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추수를 하는데 나는 좋은 포도인지 들포도인지 이거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는 거예요. 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예. 하나님은 농부인데 예.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이기도 하고 또 이슬이기도 하고 또 생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농부이기도 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뭐 이거 해줘서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떠한 열매를 찾으시는지 예. 내가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으로께 추수를 받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AI에 부탁해갖고 그 카드 만들어 보라 그런 거예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할아버지가 이제 바구니에 아이들 안고 있는 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 할아버지 위에 이렇게 링을 그려놔죠. 하나님이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하나 세우고 예, 아이들이 예, 기뻐서 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 좋은 열매로 추수를 받은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추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다는 거예요. 예.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내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무슨 카드지. 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좋은 포도로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들, 더러움들, 추악한 것들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취하실 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은혜로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걸 알고 나면 아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죠. 예. 우리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18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기도 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네. 무릇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비록 내가 수술을 받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 태연 자매가 이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시술을 두 번씩이나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집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화과나무가 뭐고 포도나무 열매가 뭐란 말인가? 내가 지금 걱정하고 매이고 묶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저주의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죠. 예.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데,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신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 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건 하나의 농사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의 농사를 망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지냅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게 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잘못되면 한 해를 망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돌아오는 거죠.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태운 자매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그렇죠? 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는 거죠. 나한테. 그렇죠? 이거는 실제가 되지 않냐면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나도 기뻐해야지. 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1년 농사 빈털털인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를 압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 믿음으로 20여 년이 지나서 75세 때 나왔다가 100세 때가 돼서 아들 하나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주저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그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이런 분이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그랬었고 그런데 기쁨으로 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요한 말년에 유배까지 당해가면서 있는데 그래도 고백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디어에서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이걸 증거하는데 그렇게 하나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나? 그렇다면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 이 고난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주의 것으로 부르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데 이 믿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